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멘의 분쟁 당사자들이 오늘 밤부터 닷새 동안의 인도주의적 휴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휴전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예멘인들에게 지원되는 생필품들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 그리고 지난 6주간 예멘의 공습을 단행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측은 모두 이번 휴전을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도 격전이 계속되는 등 휴전 준수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휴전 개시를 앞두고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은 모든 당사자들이 폭력을 중단하고 구호 요원들이 식량과 의약품,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모스 국장은 또 예멘인들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쿠바를 방문 중인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50년에 걸친 금수 조치를 끝낼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쿠바 정부의 경제 개혁에 대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 쿠바 아바나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프랑스 정부는 쿠바 발전에 장애가 되어온 조치들이 폐지되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쿠바 관리들과 양국 간 무역과 교육 분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그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을 만났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피델 카스트로를 역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휴양도시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납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의 의제가 아니라며 하지만 만일 이 문제가 다뤄질 경우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그리고 케리 장관이 양자와 지역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번 회담의 초점은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의 이란 핵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일본이 사상 첫 해군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훈련에 일본은 두 척의 구축함이 필리핀은 해군 호위함 한 척이 참가했다고 필리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훈련이 양국 간 군사 능력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국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필리핀 호위함에서 헬리콥터를 이륙시켜 일본 구축함에 착륙시키는 작전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필리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최악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에 오늘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차우타라 마을 주민 29명이 사망하고 3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건물 여러 채가 붕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지진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규모는 7.3이었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발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또 1시간 사이에 최고 6.3 규모의 강력한 여진이 6차례 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진앙지는 지난달 25일 규모 7.8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8천여 명이 사망한 지진 발생 지역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인터넷 블로거가 무장 괴한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을 비판하는 인터넷 블로거가 살해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오늘 북동부 실헤트시에서 얼굴을 가린 채 칼로 무장한 테러범들이 아난타 비조이 다스라는 이름의 블로거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스는 무크토 모나라는 이름의 인터넷 블로그 웹사이트에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개념을 확장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북한 인권법이 주권 침해라며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서해상 조준 타격 위협에 대해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서해상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분계선을 침범하는 한국 측 함정을 예고 없이 조준 타격하겠다고 한 최근 위협에 대해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 군 당국이 구축하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 선제적 방위 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런 잇단 도발적 행동에 대해 미한 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SLBM 수중 사출시험 성공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의를 기초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엔 안보리라고까지 표현할 필요 없지만 유엔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외교안보 장관 회의 주제는 지난해 5월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한국 고속함에 포격을 가한 이후 1년 만의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사태와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등을 계기로 지금까지 5차례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위협에 적극 대응해 미사일 방어 개념을 확장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잠수함 탐지와 방어 능력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미사일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개념을 확장,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이 4, 5년 뒤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전망과 관련해 한국군의 대응책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신포급 잠수함에 앞으로 4, 5년 후에 장착해서 전력화한다면 전혀 우리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킬체인 KMD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위협 수단이 나타나면 당연히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대변인은 미한 연합 전력으로 북한 잠수함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며 유사시 한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한미사일인 해성3 등을 통해 SLBM이 장착된 북한 잠수함을 사전에 제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할 수도 있고 미한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추적해 현장에서 요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군 당국은 북한 SLBM에 대한 탐지와 대잠수함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 개념인 4D 개념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디펜스, 방어, 디텍트, 탐지, 디스럽트, 교란,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으로 미한 군 당국은 이 4D 개념을 작전 계획으로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우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공세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전까지 그냥 니들이 공격을 해오면은 그냥 거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조금 나간 그런 좀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한 군당국은 4D 작전 계획이 완성되면 유사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안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은 12일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미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5월 말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대화에서 열리는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한 SLBM에 대한 위협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은 실질적 위협이 아닌 떠오르는 위협 수준이라고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과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군사 문제에 정통한 조셉 버미데즈 씨는 11일 VOA에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떠오르는 위협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emerging threat. It's still going to take years for this to become an actual threat.
북한의 SLBM이 실질적 위협이 되려면 앞으로 많은 개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버미데즈 씨는 그 이유로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모두 검증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이 있는지조차 시험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역시 겨우 시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버미데즈 씨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연구와 시험, 개발, 평가라는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의탄 한 발을 쏘고 사출 시험을 몇 번 한 것으로 실전 배치 가능성을 운운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조차 아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미 국방안보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당면한 위협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more an emerging threat. I mean, first of all,
기술적 특성을 볼 때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모의탄이 불과 150m에서 200m 정도 날아간 건 연료형이 아니거나 점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사일 사출 성공이 곧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1000kg에 달하는 핵탄두 소형화 성공 여부와 여러 의미 있는 확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은 미 해군이 지난 1960년대 초반에 SLBM을 위해 진수했던 것보다도 못하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잠수함이 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을 볼 때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무력 과시를 통한 관심 끌기와 협상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SLBM 전력화와 실전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미데즈 씨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의 모든 과정이 성공하는 건 무척 어렵다며 북한이 이를 모두 성공시키며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실질적인 전력화에는 최소한 2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앞서 11일 북한이 SLBM 실전 배치에 4, 5년은 걸릴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실전 배치는 잠수함 탑재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포함해서 수중 발사 비행 시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보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So clearly they are working on developing this capability. Also, when analysts say it's still
북한 정권이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명백하고 전문가들조차 실전 배치에 10년 이상이 아닌 수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위험 신호로 보고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떼드의 배치 등 다층 방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대하고 미 한일 정보 공유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문지기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수비수가 있어야 골을 막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패트리언 미사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US and South Korea need to be prepared to regularly keep submarines off of the North.
70여 척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잠수함들은 매우 노후화되고 소리도 요란한 만큼 감시와 추적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남하하면 이를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패트리언 미사일 포대는 특정 지역 방어형인 만큼 한국 내 주요 도시 방어를 위해서는 25개의 포대가 필요하다는 미군 보고서가 있다면서 규모를 확대하거나 방어 규모가 훨씬 큰 떼드 배치를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버미데즈 씨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미한 연합군의 방어 능력으로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t this point, the defenses that South Korea is deploying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실전 배치와 타격 능력이 없는 잠수함은 거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당장 방어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버미데즈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미 한일이 이를 추적해 반잠수함이 타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SLBM 개발을 확대하면 그에 맞춰서 대응 능력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주말부터 중국과 한국 순방에 나선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Secretary Kerry will travel to Beijing, China from May 16th to 17th.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캐리 장관이 16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올여름 개최되는 양국 간 전략 경제 대화와 가을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어 17일 서울로 이동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 문제와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고 하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프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영내에서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에 북한 인권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 인권이사회가 11일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에 북한 인권법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Unconditionally abolish its extraterritorial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related matters, including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규의 적용 법률을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 대사는 그 같은 법률들은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습니다. 지난 2008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고 2012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등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외국 영토에 미군 배치 중단과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문제에 대한 수사,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사례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북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UPR 보편적 정례 검토는 모든 UN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11년에 1차 심사를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에 1차 심사를 받았고 지난해 5월에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한국 국민 4명을 억류한 북한 당국의 유감을 나타내고 이들에 대한 접촉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들에게 전화나 서신 교환 등 외부와 통신할 기회를 주고 한국 정부가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억류자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불리한 증언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억류된 한국 국민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도 이들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올 1분기 교역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와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의 대북 교역은 모두 11억 9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3% 줄었습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그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올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입은 모두 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무연탄과 철광석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연탄은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최대 수출 품목 자리를 지켰지만 12% 줄었고 철광석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1,8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반면 북한 의류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가장 많이 팔린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4개가 의류 제품이란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남성용 운동복 수출은 1,900만 달러로 170%, 티셔츠와 면 속옷도 1,700만 달러로 270% 각각 증가했습니다. 여성용 외투는 1,000만 달러를 기록해 13% 늘었습니다. 견과류 가운데 은행이 1,800만 달러를 기록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오징어는 1,300만 달러로 8%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은 모두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줄었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입과 수출 모두 줄었지만 흑자 구조는 여전해서 올 1분기 동안 북한에 대해 2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 3월까지도 공식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는 올해 들어 석 달 동안 2,5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북한의 질소 비료 수입도 240만 달러에 그쳐 80%나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대북 수출 품목인 콩기름은 2,100만 달러로 12% 줄었습니다. 반면 컬러 텔레비전 수상기는 2,000만 달러를 기록해 14% 늘었고 휴대용 자동 자료 처리 장치도 700만 달러로 140% 늘었습니다. 북한의 중국산 휴대전화 수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올 1분기에는 모두 1,6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줄었습니다. 반면 20톤 이상 화물차는 20% 넘게 증가해 1,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남북 간 당국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외교 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으로 공단을 운영해서는 사업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공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임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비롯해 북측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총회에서 기업들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올해 1분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료 부족은 북한의 올해 농사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기구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는 총 16,683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085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규모로 질소 14,927톤과 복합비료 1,756톤이 포함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질소 62,128톤과 칼리 570톤, 복합비료 6,382톤을 수입했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11일 VOA에 북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이 연초에 북한에 대한 비료 판매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료 수입을 위한 현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북중 간에서 이제 외상 거래라든지 하는 신용 거래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외환이 당장 없더라도 필요한 그 비료를 수입했을 텐데 지금은 북중 관계가 이제 악화된 상황이고 현금 거래 북한이 그다 지금까지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현금 거래가 아니면은 그 뭐 거래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북한 외환 사정이 굉장히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료의 양이 늘고 유기질 비료도 자체적으로 확보했을 수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화학 비료를 수입하지 않으면 비료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북한의 비료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농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1분기의 비료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4, 5, 6월 달 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인데 올해 이제 그 비료가 대폭 줄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막 금년 그 농사 가을에 수확할 농사가 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그것이 가을에 곡물 생산량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편 북한이 올해 1분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이 지난해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예년보다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곡물 수입이 준 건 지난해 그 북한 그 가을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북한 그 현재 지금 시장 곡물 시장의 곡물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 그 북한 내부의 그 곡물 수급 상황이 비교적 그런 대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만일에 이제 북한 그 시장의 그 곡물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오르는 추세에 있다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곡물 수입했을 텐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해 북한 그 작황 곡물 작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초 발표한 북한 식량 수요 공급 전망 보고서에서 2014-2015 양곡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도정 전을 기준으로 594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이 지난 8일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어제 보도했지만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양국 친선 관계를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태권도 대회에 최초로 참가하는 북한 시범단이 지난 9일 개최 장소인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국제경기에서 남북한 태권도 협력과 발전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무대를 연출하게 됩니다. 보도에 백성원 기자입니다.
12일 열리는 2015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는 북한 선수 18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러시아, 체코 선수 4명과 함께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을 구성해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 대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겁니다. 북한 선수들은 지난 8일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를 거쳐 9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에 도착했습니다. 배능만 단장이 이끄는 북한 시범단에는 최소 2명의 여자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단장은 지난 2007년과 2011년에도 북한 선수들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해 시범 공연을 펼친 바 있습니다. ITF 시범단은 12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는 개막식에서 20분 동안 대련과 고공 격파 등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남북한 태권도인들은 개막식이 끝난 뒤 만찬 행사에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무대 밖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9일과 10일 현지에서 열린 WTF 심포지엄에 특별 연사로 초청된 미국 태권도인 조지 바이탈리 씨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한 태권도인들이 나란히 서게 될 이번 행사를 역사적인 무대로 평가했습니다.
It's truly epic, very historic, and its significance cannot be downplayed.
분열과 반목을 거듭해온 태권도 통합을 위해 두 태권도 연맹 총재가 10년 넘게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자 향후 협력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1년 미국인 최초로 북한에서 태권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이탈리 씨는 이번 교류를 기점으로 두 태권도 연맹 선수들이 서로의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상대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와 행사에 교차 출전할 수 있는 길에 더욱 다가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장웅 ITF 총재는 예전과 달리 이번에 선수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을 겸하고 있는 장 총재는 앞서 지난 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개막식 참석 계획을 거듭 확인했었습니다.
우정세 집행의 일환으로 이번에 WTF 조동훈 총재 쪽에서 초청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장 총재는 특히 지난해 8월 두 태권도 연맹의 발전적 협력을 약속한 의정서에 서명한 뒤 이번 대회 참가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와 이번 불참은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첼랴빈스크를 방문 중인 북한 태권도인들은 장 총재의 바쁜 일정을 불참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북한에서 선전화를 그리던 화가가 미국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탈북자 출신 화가 송벽 씨의 개인 전시회를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앙상한 가지 마냥 바짝 마른 소년이 어린 동생을 꼭 끌어안은 채 등을 돌려 앉아 있습니다. 소년은 동냥 그릇을 힘없이 들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북한 꽃제비들의 비참한 현실과 함께 두 형제를 자유로운 세계로 데려가고픈 화가의 심정을 담았습니다. 파란 풍선 속에 웅크린 두 형제는 비둘기와 함께 두둥실 떠 허공으로 오릅니다. 이 그림은 지난 2002년 송벽 화가가 탈북할 당시 만났던 꽃제비 형제와의 짧은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국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옆을 바라봤더니 7살짜리 애하고 5살짜리 애가 손목 잡고 내 먹는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 보니까 내가 막 가슴이 울컹하는 게 국수 한 그릇 사줬어요.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아, 삼촌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꽃제비 형제에게 국수를 동냥해주고 탈북했던 송화가의 기억은 예술가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북한 선전화를 그리며 평생을 살았던 송화가는 탈북 후 북한 체제를 풍자하고 북한 주민의 비참함을 알려왔습니다. 송화가의 미국 내 네 번째 개인전인 세상을 바라보며 전시회는 자유 세계를 향한 북한 주민의 시선과 외부 세계의 북한을 향한 시선, 그리고 동포와 가족을 잃은 한 탈북 화가의 시선을 담은 1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송벽 화가는 미국 북동부 뉴욕주 맨하튼의 아트나우 뉴욕 미술관에서 열리는 개인전에 대한 취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그 여신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스럽다는 상징이거든요. 자유가 왜 소중한지,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계인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유, 소박한 자유, 그 자그마한 자유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북한 국민들에게 이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송화가는 뉴욕이 유엔 본부가 있고 세계의 인권과 평화, 자유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도시인 만큼 전시회를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엄성을 한 폭의 그림을 통해 느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송화가의 대표적인 풍자화 버서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인공으로 세기의 미녀 여배우 마를린 몬로의 영화 속 한 포즈를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북한 체제라는 굴레에 갇혀 보이고 싶은 부분만을 선전하는 위선을 고발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화폭에 가득 담긴 극과 극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남과 북으로 대비시켰는데요. 암흑천지인 북한 세계와 불야성을 이루는 자유세계 남한을 내려다본 야경을 담았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그림의 주인공인데요. 빙상선수 옷차림으로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김제1위원장이 꽁꽁 얼어붙은 북한 땅을 짓누르고 서 있는데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두 팔을 벌려 막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오지마 자유입니다.
북한 땅이라는 게 완전한 얼음 같은 나라예요. 냉랭한 사회. 김정은이가 불어오는 자유의 바람을 못 들어오게 몸부림치면서 이제 막고 있는 게예요. 오지마 자유. 근데 비둘기 두 마리는 자유를 줘라. 왜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그래서 세계를 그랬어요. 자유, 평화, 꿈.
그 밖에도 북한 군인이 망원경을 통해 세상을 엿보는 군인과 비둘기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까지 더 이상 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송화가의 그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는 가운데 평화와 자유의 상징인 비둘기가 그림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 북한의 체제를 비판한 그림에는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혼자 웃고 있는 북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려 외부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된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송화가는 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설인 두만강을 그려 표현했습니다.
그 두만강 물을 빠져나오려고 멀리서 사람들이 또 쪽배한데 또 이제 같이 탈락 떠나려고 오는 모습.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또 구석에서 또 저희 아버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는 항상 가슴에 막 맺혀 있어가지고.
송화가는 자신은 자유를 찾았지만 배고파 죽고 자유를 찾다 죽어간 가족과 동포에 대한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라며 개인적인 아픔을 시로 승화시켜 북한 주민의 고통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 푸른 물아 너는 조용히 지켜보지 않았느냐. 정든 고향 삼촌을 등지고 피눈물을 뿌리면서 산설거 낯설은 이국 땅으로 넘어가던 사람들을 말에다.
송화가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잊지 않는 신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스러운 거예요. 먹지 못해서 굶어서 돌아간 저희 어머니와 저희 여동생, 그리고 두만강을 저와 같이 넘던 저희 아버지의 그 영혼, 그 영혼들이 제 마음에 항상 와 닿는 게, 그래서 저는 그림 하나 할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내가 내 이분들을 위해서 뼈를 깎아서라도 이분들이 허는 혼과 영혼들을 내가 달래줘야 되겠다.
탈북자 출신 송벽 화가의 세상을 바라보며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올해 워싱턴에서 개인전을 열 계획이며 뉴욕 전시회 기간 동안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에 관한 강연회도 열 계획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큰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한국 국회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침략 역사와 위안부 문제 외면, 그리고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규탄하는 두 개의 결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비롯해서 어떤 자리에서도 침략과 식민지배,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신매매 등의 교묘한 수사로 문제 본질을 흐리려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침해 등 일련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아베 정권에 대해서 국제기관과 국제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그 일본의 산업혁명유산군 28곳 가운데 11곳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평화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것이며 전쟁의 산물을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미화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결의안은 국회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찬성 235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곧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결의안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인 책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 위안부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와 네덜란드, 유엔 등과 연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 운동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는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개막됐고요. 오는 17일까지 8일간 열리는 대회입니다. 60개국에서 선수 1,626명에 참가했고요. 모두 238개의 금메달이 걸려있습니다.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도 올림픽처럼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199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후에 2003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고요. 2007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또 2011년에는 터키 안탈리나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 대회가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겁니다. 대회 개막식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안양과 성남 일대 경기장에서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라는 표어 아래 오늘 사흘째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는 단순하게 어떤 체육적인 기량을 다루는 대회가 아니고요.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대회 운영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육상과 체스, 축구, 유도, 역도, 수영, 볼링의 일반적인 종목의 경기가 있고요. 쇼다운이라는 경기도 있고 핸드볼 코트에서 열리는 그 골볼이라는 경기가 포함된 모두 9개의 종목입니다.
네.
일본이 총 146명의 선수를 파견해서 최대 규모고요.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에서 각 선수 한 명과 임원 한 명이 참가해서 제일 작은 그 미니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한국은 2007년 상파울로 대회부터 참여를 했는데 9개 전 종목에 102명의 선수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국 러시아가 이번 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던데 경기 이모저모도 좀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의 실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러시아가 수영에서 따낸 메달이 모두 10개고요. 네. 육상에서도 7개 메달을 획득하면서 역시 시각장애인 체육에서도 강국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러시아의 체육선수들, 장애인, 비장애인 스포츠에서 모두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 이런 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의 첫 금메달 역시 러시아의 육상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육상 포환 던지기에서 세르게이 샤탈로프 선수인데요. 경기 특성상 이렇게 안대를 끼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격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금메달의 주인공인 샤탈로프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10m 내외의 기록을 내는 사이에 13.69m를 던져서 압도적인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역시 이 종목의 은메달도 러시아의 이고르 바스카코프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올림픽 소식이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한국의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120년 동안 한국의 교과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삽화를 중심으로 꾸며서요. 120년 이 교과서의 변천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120년 전이면 1900년 이전의 교과서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이 출간된 기념으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이번 교과서 온라인 전시회의 최고령 교과서이기도 한데요. 국민소학독본은 1895년에 그 학부에서 편찬한 개화기 국어 교과서입니다. 국문과 한문 혼용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정 교과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사 중 하나인 금성출판사가 역시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이 웹사이트, 그 온라인 누리집에 소개한 것인데요. 주제별 교과서 또 시대별 교과서로 나눠서도 살펴볼 수 있고요. 120년 동안 발행된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선별되어 있는 330여 점의 사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교과서 발행 당시의 시대상과 가치관도 반영되기 마련일 텐데 옛날 교과서의 사파를 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억도 되새기고요. 역사도 반추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떤 책으로 공부했을까 하는 질문이 있다면 금방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인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음성 안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그 동요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그 사파의 설명을 들으면서 120년 역사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과서 120년 사파로 보는 시대 문화 컬렉션 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대별 사회상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때 그 시절 우리의 시대상부터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 및 의식의 반영을 담은 사파 속 성 역할의 변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달라진 의식주 문화를 보여주는 한복에서 청바지까지.
각 시대별 교과서의 제작 배경과 사회상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대별로도 볼 수 있고요. 주제별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름 전 지진으로 8,000명 이상이 숨진 네팔에서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과 일본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팔 지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미 지진으로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네팔 동부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80km, 또 지난번에 규모 7.8의 이번보다 좀 더 큰 지진이 발생했던 진앙지에서도 동쪽으로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인데 추가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까?
아직 지진이 발생한 지 몇 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요. 인명피해 집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30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2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미 사망자만 8,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1만 명 이상 사망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추가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현지에서 이 앞선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활동을 펴던 적십자 직원은요. 오늘 오후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마치 높은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매우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 지진이 매우 강력했음을 전했습니다.
네, 건물 피해가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이 공식적인 집계는 없었는데요. 카트만두 주재 인도 대사관 관계자가 몇몇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특히 지난번 지진에서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됐는데 무너지지 않고 남은 건물들도 사실 구조적으로는 충격을 입고 붕괴되기 쉬운 상황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추가 지진으로 건물 붕괴 등 이 재산 피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 지진은 이 앞서서 규모 7.8의 지진보다는 7.3으로 규모가 좀 적고 또 진앙도 더욱 깊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상에서의 흔들림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잇따른 지진으로 현지에서는 지진에 대한 공포가 아주 대단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진 발생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들을 봤는데요.
네.
산악지역에서는 돌덩이가 굴러떨어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황급하게 대피를 했고 또 한 대형 강연장에서 강연 중에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도 촬영이 됐는데 강연을 하던 사람도 당황을 하고 얼어붙었고 또 객석에 있던 사람들도 황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건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는 주민과 구호요원들이 부상자 등을 황급하게 안아서 옮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팔에서는 이미 지난 4월 말 지진 이후에 더욱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넓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 구호당국도요,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건물과 높은 구조물 주변을 피하고 또 사방이 뚫린 평지에 있을 것을 권고했는데 오늘도 지진이 한 차례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규모 7.3의 지진 발생 후에 다시 6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는데 그중에는 규모 6.3의 꽤 강력한 여진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지진 후에도 주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건물이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더욱더 이제 불안이 커진 상황인데요. 네. 밖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이 천막 등이 필요한데 이런 천막과 여러 가지 음식, 물 같은 구호 물품이 매우 부족하고요. 또 비가 계속 내리는 우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 지진 발생 주변 지역에는요, 히말라야 등반을 위한 거점인 남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등반 소식에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요. 네. 이 거점인 곳인데 물론 앞서 지진으로 히말라야를 등반하려는 관객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등반이 금지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등반을 돕는 셀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또 인명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네팔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 복구 또 경제 복구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네팔의 이웃국인 인도는 남체의 지진 소식으로 오늘 긴급 구조를 위한 헬리콥터와 인력을 보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호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름 전 지진 이후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손길이 네팔로 몰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요. 또 산악지역인 네팔에 도로와 전기가 끊기는 등 인프라도 파괴돼서 구호품 배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번 지진으로 인한 파괴 복구에 4억 1,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 중에 2,200만 달러 정도를 모금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추가 지진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필리핀과 일본이 처음으로 합동 해상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죠?
예, 남중 국해에서 해당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인데요. 오늘 훈련이 실시된 곳이 영유권 분쟁 해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보로 섬에서 동쪽으로 27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필리핀군은 오늘 훈련에 대해서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두 척, 또 필리핀 프리기탐 한 척, 또 수백 명의 병력이 참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만 실시되는 겁니까?
네, 오늘 하루만 훈련으로 네. 끝이 났습니다.
네, 일본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화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또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련국 사이의 신뢰를 해치거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브리핑에서 필리핀 정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화 대변인은 필리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필리핀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중국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필리핀군은 오늘도 훈련에 대해서 중국을 자극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을 다룬 미국 영화 라스트 모히칸을 다룹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주인공 나다니엘과 코나가 헨리 요새를 탈출한 뒤에 새로운 생을 찾아 떠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